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때는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어서 히브리 민족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이집트에 큰 은혜를 베풀었던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민족이 참 새로 된 정권이 부담이 되어서 남자애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그런 시기에 모세는 살게 되었고 또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가 살면서 40년을 지냈는데 나중에 그 당시에 바로의 적통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차기 정권의 왕위 후보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 민족의 리더로서 정권을 또 찬탈하려 한다 그런 정치적인 음모 그런 공세에 휘말려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 이름을 바로에게 알려주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만에 자기가 지냈던 그 바로의 궁궐에, 어쩌면 자신과 그 정치적 후계자의 경쟁을 했던 그 바로 앞에 운명적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노라.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고,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나는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신 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프라미스 랜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이 그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이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신 줄을 알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열 가지 재앙 시리즈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신 줄을 알려주는 그런 옴니버스식 계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열 가지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이 하나하나는 이집트의 각각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이 말씀이 그 재앙마다마다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연히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선별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계시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재앙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진행되어 갈수록 점점 더 그 재앙의 범위와 강도가 더 세지고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이 더 선명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모든 재앙의 시리즈를 순서대로 다 쏟아부으신 후에야 바로가 항복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내보내줄 것이고 그때야 바로가 애굽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실제로 심판을 받고 실제로 망하지 않으면 그 경고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그렇게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집트에게 하나님 당신의 어떠 하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활용된 것입니다. 계시의 보조자료로 쓰였다고나 할까요? 바로와 이집트는 강팍해서 스스로 망하고 말았지만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있던 히브리 민족과 또 함께하고 있던 여러 이방 민족들, 뭐 성경에는 뭐 여러 잡족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 중에는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그 열 번째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문 안에 들어있는 집안이 모두 보호받는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되는 그 은혜의 날에 그 방에 함께한 사람들 출애굽의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계시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얼핏 보면 잘라서 오늘 읽은 이 말씀만 보면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나는 누구, 너는 누구일까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서 너로 하여금 온 천하에 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려 합니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9장 16절 말씀인데 책자에는 한 절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9장을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가서 알려줘라 라는 말씀의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바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재앙을 다 읽고 또 열 가지 재앙을 다 보고 그 앞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른 사건부터 쭉 어제 이제 쭉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하나하나하나 그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계시를 바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다 전개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어떤 왕의 힘이 강해지거나 그 민족이 강해지는 것,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언하시고 또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구원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그것이 구약에 선포된 것이 신약에 다 성취되었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우리 신약 마지막 계시가 남아있는 그 계시록에서 또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그 한 지점이 남아있고 또 그것이 좀 연기되고 있고 우리가 그 지점을 천년왕국으로 또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시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고 모세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시며 주신 그 대위 명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하시는 그 사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계사를 좀 다시 좀 잘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성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강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국이 매우 강력해지는 힘을 이제 모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온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땅입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 기독교가 지난 200여 년간 매우 강성해졌다가 서구 교회는 내리막길로 또 치닫고 있고 비서구 사회가 또 기독교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또 이런 시대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슬람이 매우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학자들, 종교학자들은 이 상태로 10여 년, 20년이 가면 우리가 보는 당대에 이슬람과 기독교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런 통계를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에 해외 토픽에 톱을 장식하는 그 중동 지역의 갈등들, 난민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전쟁의 모습들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답답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붙잡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인도해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붙잡아 주시고 디아스포라 한인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던 레바논을 기억해 주시고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